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허위 정보의 거품 속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이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 미국 러시아 장관급 회담 결과와 여기에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대선 실시도 막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정보의 거품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사저에서 회견을 통해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된 미러 장관급 회담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발언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선거를 치르지 않은 비상계엄 상태라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지지율은 4%에 불과하고 나라는 산산조각 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전협상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 협상 테이블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선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은 사실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전시 상황에 따른 계엄령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실시 예정이었던 대선은 취소가 됐고 언제 치를지 현재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협상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회견에서 이런 맥락을 짚어낸 데 대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러시아의 시각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유럽 매체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젤렌스키 정권이 평화의 대가로 무너질 수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텔레그래프 신문도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젤렌스키를 밀어내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젤렌스키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러시아 당국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러 장관급 회담 평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도 종전협상 참여의 문이 열려있다는 원칙을 밝힌 뒤에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책임이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 못할 논리라고 19일 비판했습니다. 소피 프리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에 관해 언급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과 사전에 논의 없이 날마다 매우 의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또 그 발언들 가운데의 일관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거기에 3년 동안 있었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는 3년 전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니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 시한이 18일로 만료된 가운데 두 나라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휴전 합의 위반은 리타니강 남쪽에 헤즈볼라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군대를 해당 지역에서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B-52 전략 폭격기 편대가 중동에 전개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1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7일 중동에서 영내 전력 투사 역량을 시현하기 위한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비호했고 미국은 이들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사 사실을 언급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한 명이 한국으로 망명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의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자주의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격돌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의 독자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비호한 가운데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18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제재와 안보리 운영 방식 등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자주의 실천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및 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이 주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뉴욕 안보리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중국입니다.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한다면서 안보리에겐 권위가 있고 이러한 권한은 모든 나라에 의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하고 안이고 제의 시요 예수리다. 그거 주인준수. 내하고 안이고 시요
최매식. 이어 어떤 괴롭힘과 속임수, 강탈 행위도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안보리 권한을 우회하는 독자 제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당성이 결여됐으며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독자 제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의 독자 대북 제재를 인정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독자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유엔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은 안보리뿐이고 다른 모든 조치는 불법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의 독자 제재 체제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제재 체제의 새로운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마저 이행할 수 없다는 이중 논리를 폈습니다. 현재 북한에 부과된 대북 제재는 한반도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은 이미 한참 지났다는 설명입니다. 도로시 시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는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고 유엔 무대에서의 이들 두 나라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As for the Security Council, it is charged with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ut critical issues that demand the council's attention.
시아 대리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안보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근 퇴진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모든 조치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선 유혈이 낭자한 전쟁을 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선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악용해 별도의 의제를 추진했다며 유엔이 한 나라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인 두 개 나라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wo of the greatest drivers of instability in the world today hold veto power at the Security Council. That is what we are up.
또 다른 안보리 이사국인 한국의 황준국 대사는 안보리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며 북한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UN, particularly the Security Council, must become more creative and bolder. 황 대사는 새로운 안보 도전 과제에 안보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특별히 북한과 같은 무책임한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될 경우 글로벌 안보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가 19일 공개된 한국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고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쿠르스크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리 씨는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며 파병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또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이미 전달했고 필요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해체가 제재 체제를 훼손하고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18일 유엔 제재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의 파비오 카니차로 참사관은 이날 열린 유엔 헌장과 유엔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각국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be effective, sanctions must be properly implemented by all UN member states, and their monitoring is essential. In this respect, it is detrimental that due to the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북 제재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북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제재 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위해 유엔 제재 관련 연례 브리핑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날 회의에서 유엔 제재 체제가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들이 시행하는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도로시 패튼 법률 고문은 성명을 통해 유엔의 틀 밖에서 시행되는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그러한 제재가 외교정책, 안보 및 기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With respect to sanctions implemented outside of UN auspices and appreciating that these are not the focus.
또한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에 대한 연례 브리핑과 관련해 유엔 헌장에 따라 안보리가 채택한 표적 제재의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내 비공식 실무그룹에서 제재의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산하 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두 차례 관련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VOA에 러시아의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거부권과 중국의 기권을 통한 암묵적 지지로 인해 대북 제재 위반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계속 모색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는 미한의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문가 패널 대안 마련에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지난해 5월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부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제 북송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망명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최다 취항지가 여전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항공은 임시편까지 편성하며 러시아로의 운항을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때 최다 운항지였던 중국 베이징에는 좌석수가 적은 항공기를 배치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고려항공이 이달에만 총 7차례 블라디보스토크로 여객기를 띄웠습니다.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 등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운영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금요일인 7일과 14일에 정기편인 JS271편에 더해 임시편인 JS371편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정기편 5편에 더해 추가로 두 번 더 운영됐습니다. 고려항공과 같은 초소형 항공사가 같은 지역으로 하루에 두 번이나 항공편을 띄우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름 동안 이런 날이 이틀이나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행 항공편은 예정된 스케줄만 소화했습니다. 고려항공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베이징 노선을 운영하고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선양으로 항공기를 띄웁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과 선양에 각각 5회와 6회씩의 운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 운항 횟수보다 1, 2회 적은 것입니다. 과거 고려항공의 최다 운항지는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베이징보단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고려항공편이 더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북한군 만여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파병된 상태입니다. 또 두 나라는 북한군 파병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진 무기를 거래하는 등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가 항공기를 통한 양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려항공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띄운 항공기의 종류로도 양국 관계에 달라진 상황을 일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4일과 15일 베이징 노선에 좌석 70에서 80석 규모의 AN-148 기종을 배치했습니다. 반면 다른 노선에선 140에서 150석 규모의 TU-204 혹은 170에서 190명을 태울 수 있는 IL-6기 기종만이 운영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주로 IL-6기 기종이 배치됐고 추가로 편성된 임시편에서만 AN-148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좌석수가 적은 항공기가 배치된 것은 전체 이용객이 러시아보다 적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언론은 북한이 중국인의 단체 관광을 허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어 북중 항공로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한국연합뉴스는 중국 베이징 소재 여행사가 북한 라선시를 관광하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상품은 버스를 이용한 육로 관광이지만 추후 중국인 등의 평양 관광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러시아 관광객의 입국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의 러시아 향발 여객기는 대부분 관광객으로 채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현재 소셜미디어에선 북한으로 관광을 떠난 러시아인의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러시아 내 다른 대도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이곳에서 고려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냉랭했던 북중 관계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만용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소재 여행업체들이 북한 관광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 지싱허이는 이달 24일 출발해 3박 4일 동안 북한 라선시를 관광하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모집 공고에 조선 국가여행국의 중국 지역 협력 파트너인 지싱허이가 올해 조선 해외여행 일정이 곧 개방된다는 점을 정식 통보받았다며 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객의 관광을 개방하는 것이고 첫 시험 개방 지역은 라선특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싱허이는 조선의 특별 허가를 받아 오는 24일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민간 여행단을 조직해 라선에 깊이 들어가 여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싱허이 측의 이번 여행 인원수는 10여 명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본부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지난 13일 자사 관계자들이 라선시를 사전 답사했고 이달 20일부터 관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길이 다시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중국 당국은 이를 구체적으로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중조 영역별 교류 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며 다만 개별 여행사가 발표한 소식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평양 지하철 부흥역을 방문해 평양 지하철은 중국 여행객이 북한 여행을 올 때 들르는 중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며 미래에 더 많은 중국 여행객이 평양 지하철에 와 둘러보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영희 박사는 북러 밀착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의 북한 관광을 암묵적으로 통제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흐름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가 방금 언급한 대로 북중 관계가 한동안 꽤 냉랭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류 의지를 밝히는 배경은 뭘까요?
북중 관계가 냉랭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참전을 포함한 북러 간 동맹 수준의 밀착에 중국의 불만이 생겼고 또 북한은 미한일 공조에 맞선 강력한 북중러 연대를 원했지만 중국이 이에 거리를 두는 데 대해 역시 불만을 가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재개는 소원한 양국 관계의 변화를 암시하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또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당국 차원의 관계 발전으로 연결시킨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있어서의 관광은 단순히 경제, 뭐 사회, 문화 교류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북중 관계의 해빙의 어떤 전조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임 교수는 북러 관계가 이미 상당 수준 깊어진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북 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으로선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재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중국인 관광 재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무엇보다 관광 산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랜 역점 사업이자 북한의 경제난 타개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국경을 닫아건 이후 지난해 비로소 러시아를 시작으로 관광을 제한적으로 허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10년간 공들여온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 관광지구는 오는 6월께 첫 선을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뒤 딸 주애와 완공된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찾아 올해 관광사업 활성화가 핵심 정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로 김 위원장으로선 경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고 관광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중국 관광객 유치가 절실하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관광은 대북 제재의 예외거든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해안에 콘도미니엄 관광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북한은 관광으로 돌파구를 좀 찾아보려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도 호응을 하는 것 같다. 외교적인 목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미러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중러, 북러 협력의 고리가 약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북중이 서로를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미러 관계가 이전보다는 개선이 될 거란 말입니다. 또 북러 관계도 전쟁 중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러 간의 반미연대가 약화되고 북러 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는 북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그걸 또 기회로 삼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북한의 관광업을 통한 외화벌이 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북한 관광 인프라가 해외 관광객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외부 정보 유입에 민감한 북한의 특성상 관광 서비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 전망을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영희 박사는 그러나 갈마해안 관광지구와 금강산지구, 마식령 스키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들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카지노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이들 관광지구는 관광객들이 주민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성 관광 같은 경우는 신발 공장도 현장 가봐야 돼. 그다음에 무슨 오리 농장도 가봐야 돼. 이렇게 가봐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북한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요.
대량 현금 이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일련의 촘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과거 금강산 관광 형태처럼 대규모 모객을 하는 방식이나 합작회사를 만들게 되면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HCHR 서울사무소가 18일 수십 년 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아버지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OHCHR 서울사무소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북한은 즉각 이런 일본인 납치 사건들과 수천 명의 다른 실종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 15일 일본인 납북자 아리모토 게이코 씨의 아버지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가 딸과 재회하지 못한 채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리모토 씨는 지난 1983년 당시 23살의 나이로 유럽에서 유학 중 북한에 납치된 딸의 귀환을 촉구하며 1997년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를 결성하는 등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2019년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부터 1980년 사이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귀환했고 나머지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일본에 돌아갔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해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해상 초계기와 정찰기 등이 한반도 서해 지역을 집중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군은 전투 여단을 한국으로 순환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미국 해군의 해상 대잠 초계기이자 정찰기인 P-8A 포세이돈이 한국 서해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허태진 등 사회 연결망 서비스 X 계정과 플라이레이더 24 등에 따르면 포세이돈은 한반도 시각 15일 새벽 12시 45분경 서해 바다 일대를 수차례 선회 비행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서해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후 새벽 2시경 작전을 마치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되돌아갔습니다. 포세이돈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투하해 최대 400km 떨어진 적 잠수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이후 어뢰로 격침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인지 주목됩니다. 서해 상공에는 미국과 한국군의 정찰기도 출연했습니다. 15일과 16일 미 육군의 가드레일과 크레이즈 호크가 한반도 중부 상공을 날다가 서해로 작전 반경을 넓히는 장면이 관측됐으며 17일에는 크레이즈 호크가 단독으로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 소속 피스아이와 중고도 무인기도 서해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용기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작동해 비행 위치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정찰 자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이 같은 정찰 활동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5월 예측치 못할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미 공군 정찰기 IC-135U 컴뱃센트가 한반도에 출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한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의 비행 사실을 언급하며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 행위를 버젓이 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 육군 제4보병사단 소속 제1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한국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올해 말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제2보병사단의 전투여단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배치될 부대가 레이더 여단으로 불린다며 기갑 보병을 중심으로 조직돼 기동성과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제4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 여단장인 앤서니 켈러 대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배치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태사령부는 이번 배치가 한국과 영내 파트너 미국의 안보 의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약속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의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쟁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의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VOA 워싱턴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또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안보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들으시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한 대응과 영내 평화 유지에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대중 압박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셨습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I have no doubt that if it is in the communique, everyone including President Trump signed off on it. That's the first thing. The second thing.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동 성명에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서명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사항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와 동맹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동아시아든 유럽이든 중동이든 말이죠. 그는 분명 2기 행정부에서도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한국 정부의 미중 사이 균형 외교가 미한 간의 긴밀한 공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향후 미한일 3국 협력과 미한동맹 관계가 미래의 한국 정부 노선과 한국 정치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까요?
Well, I think, you know, as democraci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navigated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now we have this trilateral dimension.
민주 국가로서 미국과 한국은 양자 관계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현재 한국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확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선거로 이어져 여당이든 야당 후보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한 양국은 마주앉아 공동의 핵심 이익을 살펴봐야죠. 특히 북한과 중국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또한 이 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 나라의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확신하건대 전환기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위협 인식을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협력의 일환이 미한일 3국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나 진보,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늘릴지 여부는 자국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늘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일본과 한국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보십니까?
Well, first of all, he's very much committed to burden sharing. Sure, in one or another way, was it?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비공개 혹은 소규모 회의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방위비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미국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외국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꺼립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우리 결정이라고 말한 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결정이 무엇인지 압니다. 발표됐으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지만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됐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달리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파트너이자 동맹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 논의했듯이 한국은 북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지만 가장 큰 우려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아닙니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핵 억제력 제공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까요?
Absolutely. First of all, it's in America's interest to do so. And the second thing is, as a former soldier, I know.
물론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둘째, 저는 전직 군인으로서 어느 미국 대통령이든 자국 군대가 주둔한 것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일본보다 한국입니다. 한국 주둔 군대가 최전선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핵 억제력을 약화시킬 리 없습니다. 파트너 보호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 미군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동성명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셀러 전 분석가님,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외교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정책 목표일까요?
I think it's an important realization that true peace on the peninsula only comes with denuclearization.
전 이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쳐두거나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최우선 외교 목표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구 자체, 즉 그런 표현이 본질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고수한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는 비핵화 요구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한 환상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확고해야 하고요. 그래야 북한이 향후 진행될 모든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며 여러 나라를 흔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특별한 긴장감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아시아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간주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이 다시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면 일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깊은 신뢰와 협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Short answer, yes. The longer answer is I don't think Trump looks at things of who's more to be trusted.
간단한 대답은 네이고요. 긴 대답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더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각국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먼저 한 유일한 이유는 새 대통령으로서 동아시아 국가를 자신의 의제 최상단에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극동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먼저 선택한 것이고 이는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다른 국가들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일러 전 부석관님,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한국이 중국 대응에 소극적이면 그게 미국과의 정책 조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각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의 미중 사이 균형 외교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당시 미국이 한국을 제쳐두고 일본과의 협력을 더 강화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You know, there's always an impression or even a portrayal by media or even by politicians.
언론이나 정치권에는 항상 이런 인식이나 묘사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혼란이나 상대방의 외교 정책이 한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식의 주장이죠. 미국이 일본과 더 가까워지고 한국을 소외시킬 거라든가, 심지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여러 해 동안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긴밀한 관계는 70년에 걸쳐 확립됐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이 우리의 협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몇 주 후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 정당과 권력 집단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에 관한 추측은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 북한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향후 전개될 과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싶습니다.
미일 협력이 계속 강화되면 중국은 한국을 3국 협력의 약한 고리로 보고 한국의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한국이 중국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중국은 이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That's a great area of concern. I wouldn't call them the weakest link that China would see South Korea as a weakest.
네, 물론 그건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여긴다고 보지는 않지만 분명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여길 겁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시기에 따라 강약을 오갔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중국은 한미 관계를 군사적 측면에서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적 압박과 강압을 통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죠.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 이익에 유리하도록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압박하려고 해왔습니다. 이런 시도가 앞으로 멈추거나 둔화할 이유는 없죠. 분명 일본이 성장함에 따라 일본을 역내에서 고립시키고 한일을 분리시키려 할 겁니다. 이런 시도는 중국의 상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 협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향후 한국의 잠재적 정책 방향을 살펴볼 때 도전 과제는 만약 야당이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그들은 과거 집권 시기와 상당히 다른 외교 정책의 조각들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2018에서 2019년과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북한과의 외교적 허니문 기간도 아니고요. 북한은 변했고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중국 역시 변했고 훨씬 더 위험해졌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결국 누가 집권하든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일을 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3국 협력의 가치를 강화한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말이죠.
사일러 전 분석가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경험으로 한국이 중국의 유사한 보복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국을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 할까요?
Those are great questions. You know, China is aggressive. China is intimidating. I remember.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죠. 저는 사드 문제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 백악관에 있었고 이어 특사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중국도 어느 정도 우리 주장을 이해했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져 우리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이는 중국을 향한 게 아니라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히 한국에서 이 조치가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제기되자 중국이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드포대 배치 지원에서 다소 흔들림을 보이자 중국은 피냄새를 맡고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중국에 맞서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불가피하게 직면할 중국의 압박과 협박에 맞서 자국 이익을 수호하는 국가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에 맞설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이 이전에 누렸던 면제와 할당량도 없앴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한국은 대미 무역 정책과 외교적 접근 방식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할까요? 호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제를 요청한 사례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Well, first of all, South Korea should try the same route as Australia. And secondly,
우선 한국은 호주와 같은 방안을 시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안이 양국 정상 간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 나라에만 공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또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습니다. 평양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안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남포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0도, 수풍 오후에 구름 많겠고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영하 19도에서 영하 4도입니다.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습니다. 해주 영하 7도에서 0도, 용현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개성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사리원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신계 영하 10도에서 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장진 구름 많겠고 영하 25도에서 영하 8도, 해산 흐리겠고 영하 24도에서 영하 7도, 원산 평강 맑겠고 원산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평강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선봉 오전에 맑습니다. 청진 영하 9도에서 0도, 선봉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삼지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영하 26도에서 영하 1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한때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1에서 2m, 먼바다에서 오전에 1.5에서 3.5m, 오후에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허위 정보의 거품 속에 갇혀 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이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 미국 러시아 장관급 회담 결과와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대선 실시도 막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정보의 거품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저녁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사저에서 회견을 통해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된 미러 장관급 회담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발언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선거를 치르지 않은 비상계엄 상태라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지지율은 4%에 불과하고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전협상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자리 협상 테이블에 있기를 원한다면 선거를 치르지 않은 사실부터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으나 전시 상황에 따른 계엄령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실시 예정이었던 대선은 취소됐고 언제 치를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회견에서 이런 맥락을 짚어낸 데 대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러시아의 시각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유럽 매체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젤렌스키 정권이 평화의 대가로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텔레그래프 신문도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젤렌스키를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젤렌스키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러시아 당국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러 장관급 회담 평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도 종전 협상 참여에 문이 열려 있다는 원칙을 밝힌 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따라서 법적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중점 보도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4%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 52%가 젤렌스키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온 키이우 국제사회학 연구소의 작년 12월 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책임이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을 이해 못할 논리라고 19일 비판했습니다. 소피 프리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된 트럼프 대통령의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에 관해 언급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과 사전에 논의 없이 날마다 매우 의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 발언들 가운데 일관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사저에서 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거기에 3년 동안 있었다며 우크라이나는 3년 전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니 전쟁을 아예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한 장관급 회담에서 미러 관계 정상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향후 지속적 협력 등 4개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종전 논의에 배제된 상황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유럽 지도자들을 규합해 대응책 마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유럽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유럽연합, 나토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캐나다까지 초대해 비공개 회동을 진행합니다.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 시한이 18일로 만료된 가운데 두 나라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휴전 합의 위반은 리타니강 남쪽의 헤즈볼라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군대를 해당 지역에서 철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B-52 전략 폭격기 편대가 중동에 전개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18일자 보도자료에서 2월 17일 중동에서 영내 전력 투사 역량을 시연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